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저는 인천에서 살고 있는 이유미라고 합니다. 현재 지금 중고차 딜러로 일을 하고 있고요.
지난 2006년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이유미 씨는 중고 자동차를 사고 파는 중개인입니다.
여기 있는 이 집은 위대한 혁명 중심지이며 위대한 성문.
고향 량강도 해산에서 혁명 사적지 강사가 되기를 꿈꿨던 이유미 씨는 밀수를 하다가 붙잡혀 탈북을 하게 됐고,
탈북자 8명이 어제 또다시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 있는 한국 국제학교에 진입했습니다.
중국 공안을 피해 텐진의 국제학교 담장을 넘고 베이징 한국영사관에서 1년 반을 기다렸다가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딱 내렸을 때 이제 그 국정원으로 들어가면서 퇴근 시간이었어. 그때 한 5, 6시 때 길이 엄청 막히는 거예요. 진짜로 차가 못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버스가, 우리 버스를 탔는데, 아 이게 진짜 현실이구나. 그때 진짜 놀랐어요. 그때 내가 TV에서 보던 게 진짜 그게 인터넷을, 아니 그러니까 뭐 컴퓨터로 조작한 줄 알았는데 진짜 이게 현실이구나.
두 눈으로 확인한 한국의 첫인상은 자동차로 빽빽한 서울의 퇴근길 풍경, 잔뜩 겁을 먹고 있었던 국정원의 탈북자 조사 과정도 이유미 씨에게는 별천지 세상의 신기함이었습니다.
딱 왔을 때 국정원에 갔는데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주는 거예요. 생활 필수품, 내가 쓸 수 있는, 내가 써야 되는 입고 먹고 쓰고. 그걸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왜 감동을 받았냐면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한국 정착 8년 차로 인천에서 자동차 중개 일을 하고 있는 이유미 씨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30일 날.
30일, 연말이 넘어가는 그 분위기잖아요. 네. 아마 서울 들어올 때쯤 되면 뭐 뭐라고 크리스마스
몰랐죠. 크리스마스가 뭔지 뭐 다 평상시에 다 번쩍번쩍하는 줄 알았지 무슨 그런 분위기가 뭔지 몰랐고. 정말 내가 나만에 왔다라는 게 실감이 안 나고 정말 온 거 맞냐? 막 이런 생각을 했었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 시내에 있는 국정원으로 가던 길. 연말연시를 알리는 반짝반짝 거리의 전등 장식은 이유미 씨에게 그저 어리둥절한 한국의 첫인상이었습니다.
그냥 바깥에 있는 그 차들만 신기했던 건물, 고층 건물. 정말 차가 많구나. 이거. 그거 제일 신기했던 것 같아. 그리고 무슨 얼마 돌아도 안 보고 그냥 국정원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이제 못 본 거죠.
탈북자 신분을 확인하는 8주간의 조사를 받았고 정착 교육기관인 하나원 생활을 하면서 아 한국이 이런 나라구나 하며 조금씩 눈과 귀가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대문에 옷 사러 나가는 그런 게 있어요.
하나원 생활.
네네 한 50만 원 정도 이제 해가지고
주고.
네
진짜?
그 우리한테 직접으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복지 사회복지 이런 데서 이제 그 봉사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네. 어떻게 자본주의 나라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게 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이렇게 남을 도와주러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대사관이나 조사기관 사람들 외에 평범한 서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동대문 시장으로 구경을 갔던 날. 사고 싶은 것, 갖고 싶은 옷들도 천진 시장도 시장이지만 바로 옆에서 자신을 도와주던 봉사자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봉사라는 건 북한에 말 자체도 없어요. 누가 내가 내 입속에 있는 사탕 하나를 뺏기지만 않아도 다행이야.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털리지만 않아도 다행인데 그런 나라에서 살다 갔다가 갑자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사람, 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참 이게 정말 이상했어요 그게. 근데 이제 와서 살고 이제 집을 이제 받고 청소까지 해주더라고요. 봉사하는 사람.
갖고 있는 것도 빼앗길까 봐 북한에서도 중국에서도 노심초사하며 살았던 이유미 씨. 하나원을 나와 서울 한강 북쪽 중계동에 마련한 작은 아파트를 찾아와 살뜰하게 챙겨주던 봉사자들에게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야, 이거 우리 북한에서 왔다라고 일부러 뭐 생색을 내려고 이제 그 소문 같은 것 때문에, 언론 같은 것 때문에 이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는 숨김이 없어요. 그대로 남한은.
하지만 낯선 설렘과 기대로 시작했던 한국 생활은 불만과 섭섭함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놀랐어요. 대한민국에 어떻게 이런 허접한 아파트가 있을 수 있을까. 너무 작으니. 딱 왔는데 야 이거는 북한에서 정말 제일 못한 아파트 수준이. 북한은 또 건설은 잘 돼 있어요. 깜짝 놀란 거야. 평수가 너무 작은 거야.
함께 살아갈 가족 수에 따라 정해지는 탈북자들에게 배정되는 영구 임대 아파트의 크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작아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왜 그거를 그렇게 생각했냐면 드라마를 볼 때 집들이 얼마나 좋아요. 난 다 그런 줄 알았지. 근데 저만 그러냐? 딴 사람도 똑같아. 근데 실제 들어가면 정말 손바닥만 하잖아요. 거실도 없잖아요. 그냥 방 겸 거실인데. 네.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데도 있구나.
북한에서도 중국에서도 보았던 텔레비전 드라마 속의 한국 사람들 집은 그렇지 않았는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답답해 보이는 방 한 칸 작은 부엌 그리고 화장실로 구성된 15평 아파트는 상상 밖의 푸대접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국에서 다 잘 사는 거 아니로구나. 그때는 조금 불만을 표시했어요. 시양 것들 막 이러면서 우리끼리 북한에서 왔다고 허접한 데 준다고 막 이러면서. 근데 어찌됐건 지금 생각해보면 고마운 거죠. 왜냐면은
기분도 나쁘고 화도 나고 이런 곳에 살려고 죽을 각오로 한국을 찾아온 것은 아닌데 했던 그 섭섭했던 마음은 시간이 가고 평범한 서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알게 되면서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느낀 건데 이제 한 해 두 해 살다 보니까 아 이런 아파트도 못, 배정을 못 받고 사는 한국 사람들도 엄청 많구나. 그래 그거를 보고 그래도 탈북자들이라고 많이 혜택을 주는구나 라는 걸 살면서 느낀 거죠. 그거
몇 달간은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돈도 있었고 또 매달 한국 정부가 은행 통장으로 넣어주는 생활지원금도 있었지만 이유미 씨는 서둘러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역마다 발행되는 크고 작은 소식들을 실어놓는 거리신문을 찾아다가 일할 사람들을 구하는 광고를 찾고 또 찾아봤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구인구직, 대놓고지 사람을 구합니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저기다 전화를 해봤는데 이제 동네 치킨집을 먼저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하다가 이제 거기 끝나면은 9시, 10시가 끝나면은 그 바로 그 옆에 사우나가 있었어요. 사우나 가면은 여기는 사우나 안에 식당들이 있잖아요. 한식. 그럼 그 식당에서 또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그때는 한 달째 한 게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냥 일당으로.
낮에는 닭튀김을 해서 파는 치킨집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형 목욕탕에 휴게시설까지 있는 찜질방 식당에서 음식을 날랐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식당에는 뭐 특별히 뭐 이력서 같은 거 안 써내도 되고 필요 없잖아요. 그냥 내만 손발이 멀쩡하게 살아있으면 일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밤 10시부터 아침 10시까지 12시간을 일해서 받은 돈은 하루에 미화 45달러 정도였습니다. 늦은 밤에는 손님도 그리 많지 않아서 잠시 쉴 시간도 있는 그보다 좋은 일자리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그 5만 원이 너무너무 컸고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홀서빙을 했는데 같이 그 주방에서 일하는 이모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북에서 왔다라고 하니까 되게 안쓰럽게 생각을 하고 되게 많이 봐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손님이 한두 명씩 올 때는 나를 그냥 구석에 가서 자라고 하고 사우나니까 여기저기 아무데서나 잘 수 있잖아요. 다 따뜻하니까 온돌이. 이거는 밤에 자다가 그냥 정말 생존을 가져가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대한민국이 진짜 좋구나. 내가 여기 일자리 일을 하러 나와가지고 밥도 먹고 재워도 주고 일도 별로 안 힘들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그 시절이 제일 기억이 남아요. 저는.
몸은 힘들었지만 참 재미있었습니다. 치킨집 월급이 한 달에 100만 원, 찜질방에서 150만 원, 거기에 한국 정부가 주는 탈북자 정착금까지 더하니 꽤 큰 돈이 됐고 그중에 200만 원, 미화로 1,800달러 정도는 꼬박꼬박 저금도 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때는 뭐 내가 이제 쫓겨다니지 않는다는 것만은 너무너무 좋았고 행복했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북한에서 장사를 하면서 그렇게 쫓겨다니거든. 그 쫓겨다닌 게 중국에 와서 또 쫓겨다니고 인생을 계속 쫓겨다니면서 살다가 이렇게 갑자기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보호를 받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마음대로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행복했어. 일단은. 네.
쫓겨다니는 것이 불안하고 지긋지긋했던 북한과 중국에서의 시간이 다시 주마등처럼 흘러갑니다. 혁명사적지 강사를 꿈꿨던 이유미 씨가 장마당으로 나섰던 것은 22살이던 1999년. 평양으로 출장을 간다던 아버지가 간첩 혐의로 붙잡혀가면서 온 가족이 변방으로 쫓겨났을 때부터입니다.
하루아침에 이제 알몸으로 나앉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생계를 제가 한 거죠. 제가. 내 남동생 하나 있었는데 걔는 군대 갔었고 아버지가 없었고. 그래서 갑자기 사회에 이렇게 뛰어들다 보니까 먹고 살 뭐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때 생계를 집에서 생계 유지를 제가 한 거죠. 운이 좋았는지 그때는 이제 하는 것마다 다 대박 났어요.
뭐든지 돈 되는 것은 사고 파는 장사꾼이 됐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절 사람들의 마음은 더 절실해져 있었고 이유미 씨는 돈 되는 것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고정을 안 했어요, 저는. 그 시기 흐름과 네, 그 흐름을 맞춰 가면서 한 거지 뭐 한 가지만 안 했어요, 저는. 여기 한국에도 보면은 6.25 전쟁이 끝나면서 부자 된 사람 그때 기계를 얻은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제터에서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때 부자들이 기회를 얻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북한에도 똑같아요. 고난의 행군 시작되면서 굶어 죽고 더 없이 바닥으로 내려간 사람 내려갈 수 없고 거기에서 일어나서 난 사람들은 엄청난 부자가 많이 생겼어요. 그때 비리가 많이 생기면서 그때 양도선 제일 많이 했던 게 밀수를 많이 했어요.
밀수. 길가에 박힌 쇠덩이도 빼다 팔아먹었던 고난의 행군 시절. 장마당에서 이름을 날리던 장사꾼 이유미 씨도 그 속에 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더 팔 게 없어가지고 훔치다 훔치다 공장 기계를 다 뜯어서 팔아먹고 공장이 가동이 안 되잖아. 다 멈췄는데 뜯다 뜯다 나중에는 전기선 있잖아 이거. 전기선이 다 동이잖아요. 저거를 다 잘라서 팔아먹고 나중에는 팔아먹다 그 개인집들이 우리는 북한 같은 경우는 철가마에다가 윤가마를 걸어놓거든요. 가마선. 그거를 다 뽑아다 훔쳐가지고 팔아먹고 그것도 팔아먹다 나중에는 아파트 밑에 있는 망월 뚜껑 있잖아요. 쇳덩어리. 그것까지 다 팔아먹었어요. 저는 이제 그거를 들고 팔겠다 들고 온 사람들 거를 사가지고 저는 직접으로 중국으로 넘겼죠.
평양, 함흥, 원산, 남포. 강원도 장계와 함경북도 청진까지 기차를 타고 다니며 돈 되는 물건을 사고 파는 일에 다리를 놓아주던 이유미 씨는 언제 갈지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기차 대신에 아예 자동차를 빌려 타고 다닐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행증을 요구하는 검열단에게 쌀 포대자루에 담아가던 돈을 한 움큼씩 쥐어주며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버는 건 내가 다 가지겠다 욕심을 부리면 나중에는 그것마저 다 토해내야 돼요. 못 가지거든. 나 컴퓨터를 들었는데 안 걸릴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게 큰 비리를 하는데 장사를 하는데 저희 대포장소도 못하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유미 씨는 황해도 개성으로 담배종이 대초를 팔러 갔다가 한국 텔레비전 방송을 보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남한 TV를 봤어요. 전국 노래방을 봤는데 남조선 사람이라면 그냥 우리처럼 똑같이 외모니 옷이나 이렇게 똑같이 하고 다니는 줄 알았어요. 엄마 저거 뭘까? 노랑 머리 산발만 해가지고 아주 그냥 반신지 바진지 가늠이 안 오는 그런 옷을 입고 여자가 노래장 하면서 엉덩이를 그렇게 흔들어 대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틀리긴 틀리다. 정말 썩었구나. 저 미친 년은 왜 머리다 갔다가 저렇게 짐승털마냥 저렇게 개털마냥 노랗게 하고 다니냐고. 그리고 막 그때는 욕을 한 거죠.
한국에서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탈북자 이유미 씨의 이야기 다음 주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조성민입니다.